예,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겠는데요. 열왕기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13장에서 14장. 정체성 상실의 결과. 정체성 상실의 결과. 첫 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솔로몬 왕의 그 시작과 끝, 그리고 그의 성공적인 모습과 그 화려하고 찬란한 나라가 결국에는 분열의 길로 치닫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살폈고, 자,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의 뒤를 잇는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분열됐는가라는 걸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이 솔로몬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 이스라엘 그 10개 지파의 왕으로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첫 걸음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부탁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지켜보겠다고 자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이집트에서 배워온 그 금송아지 우상으로 변질시키면서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따지고 보면 이 가나안 약속으로 들어온 지 한 350년 사사시대,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왕까지 통일 어떤 한 나라로서 120년, 그렇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00한 7, 80년 만에, 뭐 한 500년도 안 된 시간 만에 이제 나라들이 다 방향과 삶의 그런 길들을 잊어버린 그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10개의 지파, 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이 사람들은 어쨌든 뭐 10개 지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종교적인 그 습관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 번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러 왔을 텐데, 이 여로보암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백성들을 잃을까봐 이 북이스라엘 지역인 베델과 그리고 저 북쪽 끝에 단, 거기 이제 금송아지 우상 제단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좀 궁금한 건, 아니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냥 그 단과 베델에 생긴 그 제단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개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나 성소에 대한 절기에 대한 개념도 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 알죠.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신앙을 편리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한 뜻을 모르면 쉬운 방법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민족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우상의 신당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구분이 별 자기들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새롭게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데보다 훨씬 가깝고 편하니까 그냥 편한 대로 가서 예배드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곳으로 모이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쉬운 게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신적인 힘을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껏 조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아귀에 아이언맨이 있고 내 손아귀에서 슈퍼맨이 움직인다. 와, 이거 얼마나 큰 매력입니까? 그런 거하고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껏 생각대로 조종하는 그런 매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매혹적이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부탁한 이 10개 지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오게 하려고 완전히 우상에게로 이끄는, 이건 완전히 사탄의 사도 같은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택함을 받았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말미암아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라도 좀 바르게 서달라, 그렇게 해서 10개 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이 민족을 맡겼는데, 이 백성을 맡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바닥으로 치닫는 역사로 떨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란 아 결국 사람에게 있지 않구나. 이 땅, 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믿어주시고 불러주셔서 계속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오해하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바르게 알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줄 그런 사람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역하시는 이 방법으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은 뭐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셨기에 이 자연 질서와 온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인간이 누군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사람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이 사람들이 좀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처럼 되어서 정말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처럼 정말 이 땅에서 이들이 빛과 소금처럼 살아주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의 칼을 들고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같은 이라고 하고서 끝장을 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이켜서 바른 길로 서게 하시려고 설득하고 그를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3장의 이야기죠. 13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께 보내을 받은 예언자를 말합니다.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의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내를 받고 이렇게 선포한 그 예언자가 징조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거짓되이 드리는 이 거짓 제단을 갈라지게 하고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10개 지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세워서 베델과 단에 그렇게 산당을 짓고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속여야 되는데 그동안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누가 거기에서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 여기선 나오진 않지만 역대하 11장에 보면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전부 남쪽으로 넘어와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여로보암 왕이 일반 백성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라 했던 그 절기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에 나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해서 자기 임의대로 8월 15일로 정해가지고 베델에 그 만든 그 금송아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보낸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요시아라는 이름의 다윗의 자손이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쳐버리고 사람들의 뼈를 사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실천이 실현이 되거든요. 그 언제 되냐면 300년 뒤에 돼요. 그 300년 뒤에 이루어질 예언인데 이 내용이 전하는 핵심은 정확히 오잖아요. 뭡니까? 이 제단은 가짜고 이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그 뼈까지 다 이 곤란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릴 거다.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정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모여든 사람들이 섬짓할 수 있는 그런 선포였는데 거기다가 이게 진짜라는 징조를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그게 확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누구를 회개케 하신다고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지만 먼저는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헷갈리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하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 삶 속에 뭔가 이렇게 찔림을 주십니다. 마음의 불편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도전을 자꾸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의 찝찝한 행동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런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보면 많은 교인들이 그 성령의 소리를 외면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계속하고 있으나 그가 귀를 막았기 때문에 이제는 들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아주 뻔뻔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봅니다. 여기 본문에서 지금 여로보암도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 욕심 이 그대로 하려고 오히려 예언자,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라는 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회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보면 희한하죠.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알기 원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 건데 근데 정작 하나님이 그것을 진실되게 알려주면 믿질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전달을 해도 나와 맞질 않으니까 듣질 않아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자기 욕심에 이끌려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말합니다. 13절,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정과 음란에 가득 찬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여자들을 겁탈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은 신문보도상에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자기를 거절하,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고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음욕이 가득 차, 욕심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이 내가 바라는 것만 해야 될까 하고 말겠다라는 그 암논이, 다윗의 그 첫 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마를 그렇게 겁탈하고 그러고 나서 욕정이 다 풀어지고 나니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여로보암이 그런 선지자를 보면서 저놈 잡아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게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서버려서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풀어줬어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에게 이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걸 분명히 체험하고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다윗처럼 순종의 길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울왕처럼 자기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대로 그렇게 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 이 굳은 선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베델과 단, 이 여기 있는 금송아지 산당이 거짓된 조작이다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자기가 만든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자를 구슬려서 듣기 좋지 않은 그 예언을 좀 어떻게 무마시켜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했던 예언자를 처음에는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그러다가 좀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막 친절하게 합니다. 가가지고 우리 뭐 왕궁에 가서 뭐 같이 우리 식사를 해도 좀 합시다. 근데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죠. 하나님은 그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 이런 자에 거절을 하고 자기가 왔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였기 때문에 그가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 계속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13장은 계속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라고 보냈던 이 예언자와 연결된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13장의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로보암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맡은 자들의 행할 바, 그 행할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금 그 이 예언자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 맡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열왕기서의 모든 사건들은 지금 그게 뭐 주인공이 왕이 됐던 선지자가 됐던 백성들이 됐던 뭐예요? 지금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고 편리하고 좋은 게 좋은 게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는가? 여기를 계속 주목해서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사람들, 목사, 리더, 사명자,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볼 때 성도 모두가 이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13장을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장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이제 이 열왕기서가 나라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왕들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텐데 많은 얘기가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장, 14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여기서 지금 언급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예언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회유하고 타협을 하려고 했을 때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걸은 거죠. 왕이 지금 죽여라고 했던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어떤 거예요? 그건 자기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보니까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속여서 결론은 그가 죽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명자가 이 일을 거의 다 끝냈는데 돌아가는 길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돌아가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어떤 한 늙은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를 속여서 하나님께 애초에 받은 그 명령대로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진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예언자가 처음에는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여로보암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명령이 엄격하고 분명하시기에 난 그럴 수 없다. 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아, 난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그 부르신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그 거짓 유혹에 타협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너를 대접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참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해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사람을 시켜서 야 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는 결론적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거짓 선지자가 했던 말을 믿고 그냥 그를 쫓아가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이거를 뭐 일반 뭐 우리 저 개역 개정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9절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받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함으로써 여호와께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늙은 예언자를 따라 베델 성읍으로 되돌아가서 먹고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더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나 리더들에게나 뭐 누구에게 뭐 또 특히 뭔가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제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얘기 잘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의 얘기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명령, 법도, 규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뭐 나에 대해서 뭐 이렇다더라, 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랬다더라 이러면은 혹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뭐 예언 집회 같은 곳을 찾아가고 조금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몰라요. 지금 항상 이단 시비가 붙어있는 어떤 한국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예 선지자 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내는 게 예언하는 거예요. 다. 무슨 예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거기 여자 전도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임명을 한 거겠죠. 여자 전도사가 예언을 하면 교회가 가던 길도 막 바꿔요. 여러분 심각한 게 뭡니까? 뭔가 자꾸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그 권위가 지금 어떤 것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 이 성경보다 더 높아지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언이란 이 본문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차원의 예언은 이미 끝났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온 기독교가 정상적인 기독교라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둘째, 예언은 미리 말한다라는 그런 미리 예자를 쓴 예언도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성경의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이제는 그런 미리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그 미리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담았으니까 이 맡겨진 바를 말하는 것 그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차원의 예언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끝이 났고 그러나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근거로 이 예언된 말씀이 어떤 역사 속에서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선포됐다라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지금 그런 예언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계시된 말씀 속에 있는 성경의 예언과 역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선포하는 게 그런 걸 설교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예언의 은사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라는 그런 권고를 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은 예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신 이 예언을 다시 풀어 전하게 되는 거 이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요 성경과 역사 외에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진 경험 또 우리의 필요한 어떤 니드가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세미나를 하든가 뭐 가정 세미나 무슨 뭐 치유 세미나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고 온전한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서 늘 그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하긴 하겠지만 강단의 첫 번째 설명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주신 이 계시 성경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장서서 말하는 차원의 예언은 개인의 어떤 기륭을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고 이런 데서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나 성경에 이미 선포된 예언이 어떤 것인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풀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뭐 다니엘서라든가 이 뒤쪽에 가면 점점 나라가 혼란해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당연히 희망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희망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약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어렵다 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역사를 충분히 살펴가다 보면 아예 모르고 요한계시록만 보면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을 성경과 역사를 보다 보면 아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런 말이 이거였구나 구약에 이런 걸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예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륭, 개인의 어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성경이 아주 금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성경으로 종결됐다고 본다면 대부분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어떨 것이라고 말하는 점쟁이 같은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참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은 너가 보인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예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 세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로 이걸 악으로 간주한다니까요. 근래의 신비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예언들 대부분 보면 개인의 기륭을 말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준다고 그러고 뭐가 보이니 이 사람의 과거가 어쨌니 거기서 떡떡 맞히니까 막 다 전부 기절에 놀라 자빠지는 거죠. 거기다가 교회에서 온 부흥사가 갔다가 얘기를 해두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게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사람들이 그게 아니면 뭐 지금처럼 요시아가 뭐 나중에 뭐 뭘 한다고 그 다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럴 건데 너 내일 무슨 일 생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귀가 쫑긋해지죠. 내가 숨기고 있는 죄악을 툭 드러내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민감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성경을 통해 볼 때 정당성의 근거가 없어요. 대부분 미신적인 수준이거나 악령들이 장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양복을 입은 목사가 무당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는데 사탄이 이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금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이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4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도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이 율례를 모르면 구분이 안 가요. 지금 이 교회 속에서도 구분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목사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는 이 거짓 선지자다. 너네 돈을 뜯어먹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저도 처음에 이런 하나님이신 사명에 대해서 확실치 않을 때는 강단에서 자꾸 이 청년들의 이 마음을 막 들썩들썩거리게 하고 좀 뜨겁게 만들고 늘 그런 데만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가 한 주 끝나고 나면 간신히 끝났다 그러고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나 막 그냥 노심초사.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는 알게 되니까 노심초사할 게 아니라 부지런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주에 그 역사를 계속 연장해 가면 그 역사에 대해 연결되는 그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찾고 그래가지고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을 하셨구나 그걸 전하는 데로 바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예언이라는 것을 대할 때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구약의 예언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취되어 갔는가 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걸 바르게 살펴야 되겠죠.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약은 불과 그 적혀진 기간으로 보면 한 100년도 안 되잖아요. 신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이 또 역시 역사 속에서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또는 성취되었는지 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추구하는 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지금 금하고 있는 개인의 기용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과 만나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를 점치듯이 말해주는 그런 예언을 추구하는데 그런 건 밖에 나가면 쎄고 쎘어요. 타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무튼 쎄고 쎘습니다. 다 여인들, 연인들도 보면은 다 그런 데 찾아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떨까요? 뭐 궁합이 어떨까요? 뭐. 그게 세상의 일이라고요. 그거를 그냥 교회 이름으로 싹 깎아가지고 목사가 직접 말하고 전도사가 말하고 부흥사가 말하니까 진짜처럼 보인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만큼 말씀에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집회나 가서 괜히 뭐 은사가 있다 하면서 뭐 기도해 준다고 막 그럴 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말하는 헛소리들은 오늘 본문 23장의 사건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절대로 유혹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예언이라는 것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 사람의 상황을 봐서 겁을 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달콤하고 입맛에 맞고 이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집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면 안 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시켜다가 협박하고 겁 줘서 돈 내라 내가 너 고쳐줄게. 뭐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교회가 그런 데인 줄 알아요 다. 와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모르니까 성경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복받는가 어떻게 축복받는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여러분 세상의 소리나 이단의 소리는 어떤 면에서 식별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뭐 허경영인가 그 사람 있죠? 왜 그 뭐 자기가 날라다닌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그냥 봐도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걸 하고 부흥사가 그런 걸 하면 이 13장에 이 늙은 선지자라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일은 이거 참으로 우리가 이 성도가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구분을 못해요. 나중에 거기 가가지고 제가 속였는데요.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 누가 너보고 목사 따라고 그랬냐? 목사 따라가라고 그랬냐? 누가 너보고 부흥사 따라가라고 그랬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고 또 이 강단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말이 좋아 예언이지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무당 점치는 짓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강하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거기를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이용을 해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무슨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까지 미혹할 거다.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강단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고 개인의 의견이 선포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시사가 선포될 수도 있죠. 요즘에 막 한국은 하도 정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전해야 될 말씀과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성향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강단에서 선포된다는 말을 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자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서는 부름받은 사명자, 사역자들도 믿음의 길을 잘 걷는 것 같다가 지금 보십시오. 몇몇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보세요. 다 음란에 걸리고 돈에 걸리고 세속에 걸리고 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분들을 볼 때 말씀의 가치가 지켜져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마치 모델로 보는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변질돼가는 겁니다. 말씀만 전하는 길로 가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안 모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내를 받은 이 선지자처럼 결국 사명의 길을 변질시켜서 자기 생각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 요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는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서도 헛소리를 하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목사님 오늘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비판하고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신 사명 외에 걷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나 성도나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성경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뭐 이 재정이 있거나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교회를 참 은혜스럽게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그냥 유일하게 우리 교회는 하나의 예배. 물론 셀로 모이는 그런 또 다른 예배가 있지만 그럼 이 하나 속에서 결국 일주일에 한번 모여가지고 목사가 자기 소리하고 이 소리 하고 정치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 뭡니까 도대체 그게. 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앉아서 듣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성도의 권리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권리가 바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역사에서 들을 권리가 성도의 권리인 거예요. 근데 그 권리 주장을 못하니까 강단에서 뭘 말하든 간에 그저 그냥 목사님을 그냥 천사로 떠받들고 하나님하고 동창생처럼 떠받들고 그러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걷고자 하는 이 말씀대로 걷고자 하는 이 길은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누구나 다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똑바로 말을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핍박받는 걸 둘째치고 교회 안에서 욕먹어요. 우리 모인들 말씀이라도 같이 나누십시다. 그럼 짝째려보는 거지. 무슨 지금 교회 시간에 헛소리냐고.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해.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하면 넌 잘해?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도 못하고 우리 다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런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우리 좋은 교회를 만들까요?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면 사실 얼마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없다고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없는 것처럼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오면서도 성경에서 듣지 못한 내용이 되게 많을 거예요. 거의 모를걸요 아마? 아 이건 좀 어부시한 거고. 잘 모를 거예요. 어떤 데는 성경, 이게 성경이야? 라고 물어보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거.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특히 지금 이제 열왕기서부터 이제 구약에 남은 게 전부 선지서인데 선지자가 왔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 이미 갈 대로 이 위험 수준에 갔다. 그럴 때 선지자 예언자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이런 데 예언서를 통해서는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불편하기만 할 뿐이에요. 나를 부는 것 같아서 싫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지금처럼 말 안 하고 덮어놓고 한 번도 설교도 안 하고 한 번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없애지 못하는 걸 아니까 자꾸 강단에서 그런 걸 말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들도 알아서 그런 본문은 설교해봐야 역사 다 설명해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모인 게 우리끼리 으쌰으쌰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과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 시작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신 법도와 규례가 있어요. 교회의 법도와 규례가 있다고요. 이 멜번 시티 교회가 멜번 시티 교회일 수밖에 없는 그 독특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쓰는 방법에 그 독특한 그 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저쪽 교회에서 이런 소리하고 이쪽 교회에서 이런 소리하고 뭐 한국에서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 한다고 우리가 자꾸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원래 우리의 독특한 이 모습들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더 처치를 찾으시는데 그럼 우리는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처치. 하나님은 그런 처치가 하나 더 늘어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상의 제단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자꾸 다른 것 구경하고 다른 것 흉내내자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좀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 식구가 됐는데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식구가 됐다면 주신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노하우를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교회 앞에 식구가 되기 전에 no why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알고 그걸 안다면 그 no why를 어떻게 할까는 노하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13장의 본문을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묵상하고 여러분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른 뭐 이런 데 어디 들어다가 이게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직접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이 뭔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명히 알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다로부터 보내를 받은 이 예언자가 직접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분명히 듣고 확실히 알았는데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할 때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근데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자기의 느낌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으로 가고 말았어요. 죽음으로 가고 말거든요. 여러분 제발 어떤 사람들이 뭐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좀.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표현력이 그러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되게 연약한 사람,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하지? 근데 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똑같이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뭔 자신감이 좋은지 막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성격이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더 확실하게 들렸는데도 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말하는 내용을 보면 나쁜 얘기는 안 해요. 신앙의 길을 가는데 별 지장도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데 자꾸 내가 동요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요. 거기에 자꾸 귀 기울이고 가만히 있다고도 그런 얘기만 하면 귀가 뻥 뚫리고 이러는 거. 그런 태도를 갖다 보면 오늘 이 보냄을 받은 예언자처럼 자꾸 그런 신비적인 현상에 마음이 쏠리고 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들 이게 습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말씀 앞에 우리가 좀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외에 뭔가 자꾸 들었다고 하는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면 자꾸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알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들을 만한 얘기인지 버릴 얘기인지를 아는데 우리가 들어왔던 성경은 더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게 내용이 조합, 이게 뭐라고 할까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열왕기 시대는요, 지금 아직 성경이라는 게 완성되지 않고 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쩌면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시,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이 열왕기의 시대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전달됐고 그래서 인류의 시작 처음부터 인류의 종말 마지막까지 그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거기까지 이미 다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바르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보냄을 받은 예언자의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말세 지말에 말씀이 아닌 것으로 혼란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순서를 따라 우리가 지금 역사를 따라 살펴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똑똑하지 않아도 자초지정을 다 알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전체 내용을 좀 알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장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이제 마음대로 하고자 했더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보냈던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히야라는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굉장히 늙어 있었는데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변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남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립니다. 너무 큰 충격적인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웃긴 거죠, 이 사람도. 백성들은 전부 금송아지로 다 끌고 갔어요. 자기가 우상으로 끌고 가놓고 자기가 위기를 만나니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야, 이 사람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집안에 그 이 집안 중에 이제 아들 하나 지금 병들어서 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더니 아비야라는 사람만 비록 먼저 죽지만 그나마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무덤에 장사될 거다. 근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1절에 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 병든 아들 이 아비야가 비록 병으로 지금 죽어도 그나마 정상적으로 무덤에 간 이유도 말을 해줍니다. 13절을 참고할 때 이 아이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4장 13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지만 포기가 없지만 그러나 결국에 자기 욕심대로 간 사람들은 심판의 길,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4장은 이렇게 분열왕국의 초대 왕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불순종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경고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필 15장부터 이 열왕기서는 분열왕국으로 남쪽 유다 또 북쪽 이게 나뉘어져서 남쪽 얘기했다가 북쪽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미 그 나눠드린 용지에도 있는 것처럼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큰 그림으로 그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일단 BC 930년경에 이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이후에 약 200여 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19명의 왕들이 지속이 됐는데 결국 BC 722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남북이 갈린 후에 한 350여 년 동안 한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이 아수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를 누르고 등장하는 신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긴 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자체가 그랬듯이 자꾸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람을 세우시죠. 그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던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이 믿음의 어떤 족보가 흘러갈 텐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족보는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버지가 지금 여로보암도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아들도 그러다가 그냥 다 죽어버려 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혈통으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란과 반역이 일어나면서 이 왕권들이 왕조가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왕조로 등장하는 게 오므리 왕조 그리고 예후 왕조라는 겁니다.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 아하방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이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돈의 그 왕의 그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온 나라를 그냥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그냥 이방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라는 왕이었고 예후라는 왕조가 이 예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아합 가족을 완전히 그냥 다 끝내고 그다음 다시 왕조를 일으키는데 이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강성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그 시대 흐름으로 볼 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세계를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지만 이 신바벨로니아와 이렇게 막 이거 전쟁과 이런 것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를 이용해서 자기는 몰랐겠지만 그런 시기를 맞아서 나름대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왕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가겠지만 남유다 왕국에서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막 주변국들이 연합해서 왔을 때 그 전쟁에서 이겨요.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 전쟁을 할 때 군인을 앞세운 게 아니라 찬양대가 앞에 나가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놀라운 그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그래서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의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좋게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살피면 그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장 아꼈던 왕 이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남유다 다윗의 혈통이 다 없어질 뻔 완전히 끝장날 뻔했습니다. 유다 왕국에 그래서 바알 숭배가 또 들어오게 됐고 완전히 다윗의 이 흐름이 끊어질 뻔했어요. 아주 위험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게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역사적인 순서들을 좀 잘 차분히 살펴보면서 이 한 왕, 우리가 좀 잘 듣고 있는 그 좋은 것만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쁜 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으로 좀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아까 그 예언했던 이 남유다의 그 요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요시아 왕, 그 13장에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면서 예언했던 그 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까지 보면은 그나마 좀 남유다에서 좀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BC 586년에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좀 잘 참고해 주시고 뭐 이게 세밀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갖고 잘 좀 살펴가면 훨씬 혼란이 없이 잘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열의 역사가 시작된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 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되돌아보면 제가 벌써 지난 설교를 통해서 몇 번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뭡니까? 아마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 거는 다윗까지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열왕기상 3장 1절에 결국 솔로몬이 어떤 거예요? 한참 화려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확 뜨는 시기에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오고 이집트의 궁정들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이 결국에는 물론 이 나라가 위태위태해갔지만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착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그때 결국에는 바닥에 치는 그 꺾어지는 포인트가 바로 솔로몬의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죄악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죄는 결국 후손의 파멸을 부른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솔로몬을 생각하며 교훈을 얻을 때 지혜로운 왕이라고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자기 꾀에 넘어간 왕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제로 여로보암이 열기 지파의 왕이 되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지킬 건데 자기가 어떻게 지켜보겠다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제를 범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 그 집안은 오늘 우리가 살핀 것처럼 완전히 파멸되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아수르에서 망할 때까지 그 나타나는 모든 왕들 19명의 왕이 있는데 싹 다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 역사의 시작점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남쪽 유다의 첫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동료,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욕심스러운 야욕 때문에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다가 나라가 분단돼 버렸죠. 그 후에 17년을 통치하는데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성소에다가 뭘 차렸냐면 창녀촌을 차렸습니다. 그것도 남창. 동성애까지 판을 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이 그 이미 경고하셨던 대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국들이 일어나서 침략을 하고 착취를 하는데 이집트 왕 시삭이 침범을 해서 솔로몬 당시 그렇게 풍성했던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 북이스라엘과는 항상 이 남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싸우고 항상 전쟁을 벌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역사적으로 잘 살피면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왕들의 이름이 많아져서 여러분이 갑자기 막 어우 정신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성경을 포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파워포인트 통해서 제가 자주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그 의지를 포기하지만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는 매주 교회 사이트에 지금 설교한 이 여기 본 그대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저희 교회 사이트에 가입은 하셔야 돼요. 설교를 듣는 건 마음대로 들어도 되는데 이 자료는 그냥 물론 저도 이거를 구글에서 다 모으거나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성경을 보면서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도 갈 수 있도록 지금 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도 여러분 뒤에서 안 보이시면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보셔도 돼요. 그거 보는 척하면서 페이스북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충분히 보이지도 않는데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운받아서 지금 얼마든지 보면서 쫓아가면서 볼 수 있어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왕들의 이름은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쳐져 있는 건 그 사람의 통치 기간인데 이 빨간색으로 된 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산 왕들이다. 그래서 밑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인데 시뻘겋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위쪽에 남쪽 유다에서는 파란색도 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라도 했던 왕, 끝까지 잘하진 못해도 어쨌든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료 흑색으로 나오는 건 이건 완전히 악한 왕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회색으로 나오는 게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으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근데 남유다의 혈통적인 왕이었으면서도 빠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하시야, 아달랴. 이 아달랴는 아까 아합과 그 이세벨의 딸이라고 했죠. 이 사람도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한 사람이 살아나는 바람에 이 혈통이 유지됐거든요.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이런 사람들 빼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빨간 막대, 파란 막대가 이렇게 겹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섭정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데 그 시간 뭐 전쟁을 나간다든가 그러면 항상 아들이 그걸 통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겹쳐지는 시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구글에서 찾은 건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꼭 만들지 않아도 관심 있게 보면 필요한 자료들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성경 이 전체 연대기적으로 이걸 해가면서 자료가 없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어떤 자료를 구했어요.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잘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1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유 이게 진짜 너무 귀한 자료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 중에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자꾸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 금도 보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진주를 줘도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먹는 거 줄 알고 생긴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 자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좋은 자료를 발견하면 교회 사이트 같은 데 올려서 같이 좀 쉐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찾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되면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도 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알면 이제 재능이시신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런 것들 좀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이 멜번 지역을 넘어서 호주 전체와 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바르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팍팍 제공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 받고 말고 그냥. 요즘에는 성경에 관련된 것도 너무 비싸요. 저희가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어떤 그런 그 성경에 필요한 그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 웬만한 사람 사지도 못해요. 물론 그걸 한번 사면은 그냥 한 도서관 한 10개쯤 있는 거하고 비슷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살피는 분열왕국의 이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보세요. 뭐가 닮았는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어떤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원한 대로 상상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목사가 그랬든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그랬든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 그렇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사명을 오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딱 북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정통성은 가지고 있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로 모였는데 제대로 왔는데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아니라 세상 흉내내고 세상처럼 점치고 세상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가나안 원주민의 종교를 따라 세상의 종교를 따라 풍년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성수에서 음행을 행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동성애까지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오늘날 청년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같이 예배드리고 나서는 뭐 술 마시러 간다든가 남녀 여고 막 동거한다가 이 여자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이 교회로 갔다 저 교회로 갔다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남자 찾아다니고 저 남자 찾아다니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유다가 보여주는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각성할 수 없어요.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문제인 거죠. 이 동성애로 대표되는 이 욕종의 문화가 지금 교회 안으로 아주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원래 모습을 상실하고 성도들은 사명을 상실한 분열왕국 두 나라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만들고 말씀의 가치를 상실해서 무관심하고 성도들조차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화돼서 변질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역사가 그냥 남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아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왕국 속에서 살아가는 이 왕들의 이야기, 이 역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되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일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여러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나중에 여기 이제 여러분 열왕기설 보면 엘리야 선지자 있을 때 뭐 엘리야 선지자도 뭐 아무튼 고생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막 컴플레인 하거든요. 이런 현실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만 노력하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는 또 이런 믿음의 길을 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길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13장, 14장의 이 중요한 얘기를 잘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모습, 이 현실을 잘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무엇인가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할 텐데 저는 제가 잠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그 토요일까지 한국을 좀 잠깐 갔다 오게 돼서 다음 주 강단을 우리 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용두 집사님이 이 본문에 이어지는 그 열왕기서의 마지막 그 역사 상서의 마지막 역사 15장에서 마지막 부분을 나눠드릴 겁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미리 잘 읽어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같이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